B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18일 동해 방면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 미사일이 발사되고 1시간 이상 지난 뒤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에 피해가 났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침략 전쟁 준비로 간주하는 저들의 훈련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시행하고 양측에서 고위 정책 위반자들이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에서 아파트 약 26만 채가 무너졌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종된 상태라 앞으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터키에서 약 3만 9천 명, 그리고 시리아에서 5,8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모두 현재 몇 명이 실종 상태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난지 11일이 지났지만 17일 터키에서는 잔해 속에서 3명이 구조됐습니다. 생존자 1명은 남부 하타이에서,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안타키아에서 구조됐습니다. 지난 2월 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감지기와 여타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17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지난 주말에 격추한 다른 미확인 물체 3개는 잔해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은 채 수색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격추한 비행 물체 3개가 중국 정찰 프로그램이 아닌 사기업이나 취미 또는 연구기관과 연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믿는다고 이번 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군 북부사령부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한 중국 정찰 풍선의 마지막 잔해를 버지니아에 있는 FBI 실험실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러시아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식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밝혔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넨 안보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위와 관련해 우리는 증거를 조사했고 법적 기준을 알고 있으며 이런 행위들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과 그런 범죄에 연루된 그들의 상관들에게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도한 법적 사실적 분석 끝에 나온 이런 공식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이 한 치의 영토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장기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은 이번 주 남중국해에서 오랜 영토 분쟁을 촉발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에 항의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퇴역 군인 초청 행사 연설에서 필리핀은 평화라는 우리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지역, 세계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핀은 한 치의 영토도 잃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과 헌법에 따라 영토 통합성과 주권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래 처음으로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이 18일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 타이완 사무판공실 상하이 사무소에 류 샤오덩 부주임이 이끄는 중국 관리 6명이 타이베이시 초청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등불 축제에 참석하는 것을 이번 주 허용했습니다. 이날 타이베이 송샨 공항에 도착한 류 부주임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이들 일행은 삼엄한 경비 아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날 타이완 독립 주지자 수십 명이 공항 외곽에서 타이완과 중국은 별도 나라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작은 나라 제노비아의 클라리스 여왕은 나라를 물려받을 공주 손녀 미아가 즉위식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냐는 미아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서 내가 아는 사람의 영혼을 느꼈기 때문이야. 그게 누군데요? 바로 나 자신이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게리 마셜 감독의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입니다. 소녀들이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달콤한 상상을 다룬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친구들 앞에만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하던 15살의 미국 여고생 미아가 갑자기 생전 처음으로 할머니를 만나고 왕실의 교육을 받으며 공주로 거듭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고생이자 공주 역할로 앤 해서웨이, 여왕으로는 줄리 앤드루스가 출연하는데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화가인 엄마 헬렌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영리하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는 미아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죠. 남들처럼 미아도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지만 부스스한 외모와 수줍음 때문에 단짝 친구 릴리를 제외하고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아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할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거기다가 할머니는 제노비아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별로 없었던 미아가 제노비아의 왕위를 이어갈 공주였던 거죠. 제노비아의 왕자였던 미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미아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미아의 장례를 위해 미아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녀에게 신분을 알려주지 않기로 한 건데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미아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미아는 제노비아의 독립기념일 무도회 직전까지 공주 레슨을 받기로 하고 공주가 될지 말지는 그 후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아는 점점 눈부시게 아름다워지고 학교에서도 남학생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죠. 미아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한 몸에 받은 미아는 단짝 친구인 릴리와는 차츰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등장하며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쾌한 줄거리의 영화에서 사랑스러운 미아의 캐릭터도 한몫하면서 매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제노비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통해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노비아 여왕의 말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하는데요.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전형을 제시하며 상정한 국가 규모가 5천 가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인구가 얼마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중 누가 우선이냐를 아는 데서부터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여주인공 미아가 공주 수업을 받으며 한나라의 진정한 공주가 되고 자아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크리스탈의 슈퍼걸, 대단한 소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귀여운 여인을 만들었던 게리 마셜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으로 앤 해서웨이, 단짝 친구 릴리 역할로 헤더와 마라타조가 출연했고요. 조연으로 운전기사였던 헥터 엘리존도, 미아를 괴롭히던 친구 맨디 무어, 미아 엄마 헬렌 역할의 캐롤라인 구덜, 제노비아 여왕인 할머니 줄리 앤드루스가 등장했습니다. 또 캐나다 출신 한인 배우 샌드라 오가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만 18세였던 앤 해서웨이의 상큼발랄한 모습을 보여줬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편 영화에 첫 데뷔한 앤 해서웨이가 지나친 의욕 탓으로 과잉 연기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앤 해서웨이는 1999년 폭스 TV 드라마 겟 리얼로 데뷔했습니다. 평론가들은 배우로서 앤 해서웨이의 도약은 2005년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처음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06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08년 레이첼 결혼하다를 통해 솔직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2011년 영화 원데이에서 한 남자를 짝사랑하는 엠마, 2012년 개봉한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캣우먼과 같은 해 나온 영화 레미제라블 등 이 세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의 연기를 한 옥타브 올려놓은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앤 해서웨이와 작업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앤 해서웨이를 영화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배우라고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가정교사 마리아 역을 맡았던 줄리 앤드루스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미아의 할머니이자 제노비아 여왕으로 등장했는데요. 기품 있지만 지나치게 엄숙하지 않고 우아하지만 위엄을 갖춘 여왕 역을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Backstreet Boys의 What Makes You Different. 도대체 뭐가 당신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건가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You don't run with the crowd. You go your own way. You don't play after dark. You light up my day. Got your own kind of star. It sets you apart. Baby, that's why you capture my heart. I know sometimes you feel like you don't fit in, and this world doesn't know what you have within. When I look at you, I see something rare.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는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는 외모에 꾸미지도 않고 친구들 앞에서 소극적이던 모습에도 미아를 짝사랑하던 마이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미아는 마이클에게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날이 미국에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밸런타인데이인데요. 매년 2월 14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초콜릿이나 선물을 전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제였던 발렌티누스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3세기 군인들의 군기 문란을 우려해 미혼 남자들을 더 많이 입대시키기 위해 결혼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밸런타인 주교는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을 집례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이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2월 14일을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는 날로 보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날 서로에게 초콜릿을 보내는 관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36년 일본 고베의 한 제과업체에서 밸런타인 초콜릿 광고를 시작하면서 밸런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0년 일본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으로 사랑 고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여성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남성에게 전해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밸런타인데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날 배우자, 연인, 자녀, 가족,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카드나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함께 요리하거나 외식을 하는가 하면 데이트를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화원에서 꽃을 사서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거나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는 반지,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들도 많이 팔려나가는 때가 밸런타인데이라고 하는데요.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라고 하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밸런타인데이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맨디 무어의 Stupid Cupid, 바보 같은 큐피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Stupid Cupid, you're a real mean guy. I like it to be mean so you can't fly. I am in love and it's a crying shame. And I know we go the wrong way. Hey, hey, set me free. Stupid Cupid, stop picking on me. Can't do my homework and I keep things straight. I meet him every moment. Stop picking on me. "프린세스 다이어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총 2,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돼서 약 1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2002년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협회 ASCAP에서 영화 텔레비전 음악상을 받았고요. 이 영화 음악에는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존 데브니가 맡았는데요. 존 데브니가 참여한 대표적인 영화로는 위대한 쇼맨, 돌아와 잃어버린 황금의 도시, 어쩌다 로맨스 등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비비 맥의 Miss You More, 당신이 더 그리워요. 함께 듣고 오시죠.
There's so many reasons that I find to run to you, 'cause there's so little loving in my life now I'm away, and thinking about it, I want things back how they used to be, 'cause there's no way around it, nothing.
SS 다이어리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심으로 돌아간 듯하다. 앤 해서웨이의 등장을 알린 영화다. 우리 할머니도 왕비였으면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다. 정말 한 편의 동화 같다. 어린 시절 공주를 꿈꿨던 모든 여자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영화다. 그냥 보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주제곡도 신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독특한 소재에 재미있고 감동도 있다. 여동생에게 추천해줄 만한 영화다. 가볍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커다란 막대사탕 같은 영화다. 소녀들에게는 어느 연령대라도 다 재미있어하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화다 라고 평했고요. 플러그드 인 평론가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내용 전개가 상당히 깔끔하고 재미있다. 영화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느라 비평가들에게 난도질 당하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즐길 수 있는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스텝스의 Happy Go Lucky, 낙천적인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가 제노비아 공주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남긴 다이어리에 미아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미아는 마음을 바꾸죠. 용기란 무서움을 모르는 게 아니란다. 무서움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지. 이제부터 넌 네가 생각하는 네가 되든지 중요한 건 너 자신이 그 길을 따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하는 것이란다.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를 짝사랑하던 마이클은 그를 선택한 미아에게 이렇게 묻죠. 왜 나야? 그러자 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가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을 때도 날 사랑했잖아. 이번에 프린세스 다이어리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몰래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려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제노비아의 공주가 되기 위해 미아는 비가 내리치던 날 차를 끌고 제노비아로 향하는데요. 결국 비를 쫄딱 맞고 시간이 없어 드레스는 입지 못했지만 트레이닝복에 청바지를 입은 미아가 제노비아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당당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솔직하게 전하며 한 나라의 공주로서 선포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는 학교에서 짝사랑하던 잘나가던 금발머리 남학생 조시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마이클에게 마음의 문을 열죠. 그를 즉위식에 초대해 둘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헨슨의 Wake Up, 일어나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Tell me it's alright.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평범한 여고생이 한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멋진 공주가 되는 과정을 발랄하고 유쾌하게 그려내면서 가족 간의 사랑, 진정한 남녀 간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엠펄즈의 The Journey, 여행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마돈나 씨가 참석했는데요. 사뭇 달라진 모습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미국의 풋볼 구단을 사들여 주목을 받았던 킴 페귤라 씨. 지난해 6월 심장마비로 쓰러져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억만장자도 피하지 못한 심장병, 그 원인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시 멋지고 맛지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래미 어워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래미 어워드는요, 전미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음악 축제이고요. 대중음악 시상식입니다.
네.
이 상의 상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트로피가 주어지는데요.
그렇죠.
이 그래미상 수상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음악가의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 그래미상 시상식이 처음 열린 게 1959년인데요. 지난 5일 그 65회 시상식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 크립토 아레나 극장에서 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 시상식에서도 뭐 상을 탄 음악들이나 노래가 큰 화제였지만요. 그 유명 가수 마돈나 씨가 외모 때문에 구설에 올랐어요.
네.
한눈에 봐도 상당히 얼굴이 부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네티즌 또 언론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저도 마돈나인가? 라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올해 64입니다. 이 성소수자 가수의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네.
무대에 등장한 이 마돈나 씨의 얼굴, 말씀하신 대로 60세가 훨씬 넘은 노년의 얼굴이 아니라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팽팽한 피부에 얼굴, 눈, 코, 입이 좀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마돈나 씨의 외모는 소셜미디어나 뭐 그녀의 공연 무대를 통해서 종종 알려지긴 했는데요.
네.
전 세계인이 시청하는 그 유명한 시상식 무대에 오른 마돈나 씨 오랜만에 봤다면 누군지 정말 알아보지 못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성형 중독 아니냐 이런 말이 퍼졌잖아요.
맞습니다. 네티즌들이 바로 성형 멈추고 노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뭐 불편한 심기 쏟아냈습니다. 미국 언론과 해외 매체들도 이런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네.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은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수년 동안 마돈나가 성형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형수술 말고도 여러 차례 보톡스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형이라는 게요. 사실 미용상의 목적 이전에 인체를 되살리는, 재건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형은 미용 목적의 성형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건 목적의 성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코 수술, 지방 흡입술, 쌍꺼풀 수술, 턱 수술.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이 있고요. 반면에 신체 중에 어떤 결함이 있는 부분을 없애는 수술을 한 후에 정상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예를 들어서 가슴 종양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환자가 유방 재건술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화상을 입은 환자나 각종 뭐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재건을 위한 성형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미용 성형의 경우 물론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행하겠지만 이게 중독되는 사례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가수 마돈나 씨가 성형 중독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배경에도 여러 차례 성형한 전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이 성형 중독이라는 게 사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중독 질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전문가들은 중독 범주에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보는 그 중독의 정의라는 게요. 특정 대상이나 행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내성이 생겨서 그 행위에 횟수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
네.
행위를 멈췄을 때 금단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 건강관계,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끊지 못하는 경우를 중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네. 성형 수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례를 보면 한 번의 수술에 멈추지 않고 재수술이 이어지면서 또 큰 돈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박적으로 외모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강박적으로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 중에 신체 이형장애를 갖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일명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줄여서 BDD라고 부르는데요.
네.
현대인의 정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입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가 이 전문의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자, BDD는 네. 외모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작은 결함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집착적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드문 정신과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일반 인구의 약 1에서 2%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 중에는 최고 15배 더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15배요. 중증 정도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이 성형수술을 원하는 이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중증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가져오고요. 또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울을 계속해서 본다거나 신체적 특징을 비교한다거나 피부 따기,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피부를 뜯는 행동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화장이나 옷이나 장신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적 특징을 숨기려고 매일 몇 시간씩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럼 그 이 BDD 환자들은 성형수술에 대한 집착이 심하겠네요.
네네.
매일 숨기기보다 아예 고쳐버리려고 할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 매체는 그 BDD 환자들은 성형수술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치료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는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 증상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성형수술이 실제로 환자에게 불만의 순환을 전파하는 새로운 흉터나 결점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발견하고 그러면 또다시 수술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네. 뭐 그렇다면은 이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정신적인 이런 장애가 있는지 식별해서 돕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과 의사는 외모에 관한 관심이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외모가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요. BDD 가능성을 살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장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성형수술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는 한국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에 관한 연구가 종종 발표가 되는데요.
네.
여대생의 미용 성형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높은 외모 평가가 성형 중독 성향을 증가시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방을 위한 성형 중독 지침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신체 이형장애 BDD 환자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 메이오 클리닉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지행동치료와 약물 그리고 입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지행동치료는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배우고 충동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네.
또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등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그런 행동교육에 초점을 두고요.
네.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같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 BDD 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승인한 약물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BDD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계속 전해드리죠. 한인 여성인데요. 미국의 풋볼 구단이죠. 버팔로 빌스의 소유주 중 한 명입니다. 김페귤라 씨 소식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전했는데요. 김 씨가 지난해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에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김페귤라 씨 올해 53입니다. 김 씨가 쓰러졌던 지난해 6월 당시에 김 씨의 여동생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이후에 실어증하고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재 김 씨는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대답할 단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김 씨의 딸인 제시카 페귤라 씨가 전했습니다.
네, 김 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동생이 발견했다고 하던데요.
네네.
자, 이렇게 멀쩡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네.
심장마비의 원인과 예방 잠깐 좀 살펴보죠.
예.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심장병은 미국에서 모든 성별과 인종 가운데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34초마다 한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요. 40초에 한 명꼴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2020년에만요, 약 70만 명이 심장질환으로 생을 다했습니다.
네. 자, 모든 성별과 모든 인종, 민족을 통틀어서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여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인종별로 그러니까 아시아, 흑인, 백인, 히스패닉, 뭐 미국 원주민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모든 인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의 경우에 남성이 한 20% 정도가 될 때 사망률이 여성은 약 18%였고요. 백인 남성이 23%일 때 여성은 20%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심장병의 원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알려진 그 내용인데요. 네.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흡연을 심장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 과체중,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 운동 부족, 그리고 과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예방법은 어떨까요? 방금 얘기한 걸 고려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금연은 물론이고요. 술은 뭐 하루에 두 잔 이하로 줄이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어야 되죠. 채소 생선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씩 아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적정 체중, 적정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끝으로요. 최근에 고혈압을 호흡 운동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는데
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보죠.
예, 이른바 그 호흡근 강화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호흡 훈련은 뭐 횡격막하고 기타 호흡할 때 쓰는 근육이 열심히 작동하도록 돕는 그런 훈련인데요.
네.
호흡기 전문의들이 종종 천식 환자에게 이 운동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성을 배우는 학생들이요. 방송을 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아니면 성악하시는 분들. 호흡근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하루에 5분씩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5초 들이마시고요. 5초 내뱉기를 30차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마다 한 번씩 잠시 쉬면서 운동을 하면 되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이 호흡 운동을 6주 정도 했을 때 혈압 수치가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6주 동안 하루에 30번의 호흡 운동을 했더니 약 9mm 머큐리, 9mm 수은지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네.
이 호흡이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에서 얻는 이점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또 눈길을 끕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좀 한번 해보죠.
네.
뭐 스튜디오가 아니라 공원 같은 곳에서 하면 좋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를 이제 어깨를 쭉 펴고 바로 딱 하시고요.
네.
배를 약간 내미는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5초간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때 배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5초간 내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루에 30번씩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운동은 운동이네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스갯말로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꾸준히 해야 효과를 얻는다니까요. 그야말로 이 호흡 운동을 통해서 혈압도 좀 안정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좀 줄이고 또 이런 게 불안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하루에 5분만 시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에는 정신건강과 성형중독에 관해 알아봤고요. 심장질환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호흡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책으로 배운 세대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고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 성공할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고조됐습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490,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18일 동해 방면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발사되고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에 피해를 줬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면서 이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터키에서 아파트 약 26만 채가 무너졌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키르기스스탄 구조대원들이 18일 터키 남부 안타키아에서 한 가족을 건물 잔해 아래에서 구조했습니다. 일가족 5명 가운데 3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터키에서 약 4만 600명, 그리고 시리아에서 5,8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한 유엔 식량 프로그램의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로이터통신에 시리아와 터키 정부가 매우 잘 협조하고 있지만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구호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감지기와 여타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17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지난 주말에 격추한 다른 미확인 물체 3개는 잔해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은 채 수색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격추한 비행 물체 3개가 중국 정찰 프로그램이 아닌 사기업이나 취미 또는 연구기관과 연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주에 밝혔습니다. 미군 북부사령부는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한 중국 정찰 풍선의 마지막 잔해를 버지니아에 있는 연방수사국 실험실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러시아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식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넨 안보회의에서 준비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행위와 관련해 우리는 증거들을 조사했고 법적 기준을 알고 있으며 이런 행위들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과 그런 범죄에 연루된 그들의 상관들에게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도한 법적 사실적 분석 끝에 나온 이런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이 한 치의 영토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필리핀은 이번 주 남중국해에서 오랜 영토 분쟁을 촉발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에 항의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퇴역 군인 초청 행사 연설에서 필리핀은 평화라는 우리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지역,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래 처음으로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이 18일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 타이완 사무판공실 상하이 사무소에 류 사오동 부주임이 이끄는 중국 관리 6명이 타이베이시 초청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등불 축제에 참석하는 것을 이번 주 허용했습니다. 이날 타이베이 송상공항에 도착한 류 부주임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이들 일행은 삼엄한 경비 아래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이날 타이완 독립 지지자 수십 명이 공항 외곽에서 타이완과 중국은 별도 나라다, 중국인들은 떠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별도로 몇몇 친중국 시위대도 중국 관리들을 지지하는 구호를 공항에서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호였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